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평화 회담을 재개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측 협상 대표를 먼저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달려 있으며 유엔은 시리아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또 휴전이 계속 유지돼야 하며 2주 이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인도적 접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앞으로 열흘간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협상대표 사이에 간접 협상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4개국 외무장관 회담 뒤 시리아 내 폭력 사태가 80에서 90%까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시리아 정부군이 휴전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며 시리아 정부가 평화회담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5개 주 예비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대의원들이 많이 할당돼 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실시돼 경선 결과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일리노이주 블루밍턴 유세에서 자신은 평화를 원할 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유세가 폭력을 조장한다는 상대 후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전국에서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브라질 경찰이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의회에 대통령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현재 부패 의혹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이 25년 만에 최악의 불황을 겪게 한 부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추궁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과 시공업체들이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사와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호세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20억 달러 이상의 뇌물과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어제 폭탄 테러로 37명이 사망한 가운데 터키군이 오늘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반군 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터키 공군은 오늘 F-16 전투기 9대 등을 동원해 이라크 칸딜 산지 등 쿠르드 노동자당 은거지 18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습 대상에는 쿠르드군 무기고와 지하 벙커, 대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터키 경찰은 남부 아다나시를 급습해 쿠르드 노동자당 소속 반군 용의자 38명을, 이스탄불에서는 15명을 각각 체포했습니다. 터키 보건장관은 앙카라 테러 희생자 규모가 당초 34명에서 밤사이 3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소속 무장 요원들이 어제 코트디부아르의 한 해변 휴양시설을 공격해 유럽인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을 살해했습니다. 6명의 공격범들은 이날 그랜드 바삼 해변가의 호텔들을 겨냥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상업 중심지 아비장에서 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이곳은 주말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사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14명과 특수군 병사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성 탐사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엑소마스 트레이스 가스 오비터라는 이름의 이 우주선은 오늘 카자흐스탄 베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하기까지는 7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이번 임무는 화성이 살아있는 행성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써 화성에 존재하는 메탄 가스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탄 가스는 대체로 살아있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며 지구의 경우 늪지와 매립지, 침전지에서 다량 발생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하 깊은 곳에서는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만들어집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례적으로 서울 해방작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 합동훈련에 대한 대응이자 체제 결속용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소가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의 저명 북핵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과장으로 일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If you design a nuclear warhead, that's what you exactly do, you know. You do first.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밤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례적으로 서울 해방작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내륙 진격을 가상해 진행 중인 미한 합동훈련에 대한 맞불작전이자 체제 결속을 노린 홍보전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적들의 평양 진격을 노린 상륙훈련에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지역의 해방작전으로 그리고 족집게식 타격 전술에는 전격적인 초정밀 기습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에 위치한 1차 연합 타격 부대들은 쌍용 훈련에 투입된 적에 대한 선제적인 보복 타격 작전을 수행하고 평양 진격 작전에 투입된 적들과 이를 고안한 소굴도 보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공과 영토, 영해에 대한 침략 기도가 판단되는 즉시 작전에 투입된 적 병력과 수단들이 기동하기 전에 군사적으로 단호히 제압하는 게 북한식의 주체적인 대응 작전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최고사령부가 선제 타격 명령만 내릴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대해 이미 지난달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이어 이달 들어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그리고 국방위원회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비난과 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미한합동훈련에 대해 북한이 여느 때보다 한층 거칠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이번 훈련이 북한 내륙 진격과 족집게식 타격 등 예년과는 다른 공격적 개념이 포함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한 연합실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속하는 쌍용 훈련 중에서도 핵심인 이번 상륙 훈련이 유사시 북한의 후방 지역으로 파고드는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쌍용 훈련은 한국 측 해군과 해병대와 미군 제3 해병 원정 여단, 제7 강습 상륙 전단, 76 기동 부대,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 등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위협적 언사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이번 훈련을 통해 견고한 군사동맹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그냥 상륙만 하고 끝냈던 작전을 내륙까지 진격하는 소위 평양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직접 훈련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총참모부가 나서서 북한도 서울해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우리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협박의 수위를 높이는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서울해방작전은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 해방전력의 또 다른 이름일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면서 군총참모부의 이번 성명에는 오는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과 체제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짙게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은근히 자기들이 서울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작전 계획을 내보이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쳐들어온다. 우리 전 인민이 긴장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식민지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내부 긴장을 조성해서 어쨌든 김정은의 정권에 충성심을 높이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미한 군하라군은 상륙훈련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북한의 핵심 시설 파괴를 목표로 내륙 깊숙한 곳으로 파고드는 지상 작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미한 연합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미한 연합 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 강습 상륙함인 보남 리처드함을 공동 취재단에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로 존 스테니스 항모 강습단의 주함인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13일 오전 11시 한국 해군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존 스테니스 항모 강습단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를 비롯해 9,200톤급 구축함인 스톡데일함과 정훈함, 윌리엄 로런스함 그리고 9,800톤급 순양함인 모바일 베이함 등과 함께 제9 항공단, 제21 구축함 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거리 2,5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도 이 강습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은 배수량 10만 3천 톤급의 니미츠급으로 폭 78m에 길이 333m, 승조원은 6,500명으로 말 그대로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비행 갑판 면적은 축구장의 3배 규모로 미 해군 호넷 F-18 전투기를 비롯해 프라울러 전자전기, 호크아이 E-2C 조기 경보기 등 항공기 80여 대가 탑재됩니다. 미국이 미한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기간에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한국에 보낸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감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진 전략 무기를 북한의 턱 밑에 들이밀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저지르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한연합사령부는 지난 12일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보넘 리처드함을 국방부 공동기자단에 공개했습니다. 공동기자단은 경북 포항에서 미군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에 탑승해 포항 앞바다에서 쌍용훈련 작전 중인 본 리처드함에 착륙했습니다. 오스프리는 날개 끝에 달린 두 개의 엔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틸트 로터기로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벨과 보잉이 공동 개발한 오스프리는 최대 속도가 시속 500km로 기존 헬기보다 2배 빠르고 중간 급유 없이 3,9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오스프리가 착륙한 보넘 리처드함은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으로 이번 미한연합훈련에 동급 강습 상륙함인 박스함과 동시에 참가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미군 강습 상륙함에는 항공모함과 유사한 비행 갑판이 있습니다. 이들 상륙함은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20여 대,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 10여 대, 수송 헬기 20여 대, 슈퍼 코브라 헬기 등 55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에는 M1A1 전차 5대, 장갑차 25대, 견인포 8문, 트럭 68대, 보급차량 10대 등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본함 리처드함은 임무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기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데 사실상 항공모함 기능도 하며 크기와 규모가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한 항공모함과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13일 경북 포항 독성리 해안에서 각종 상륙장비와 미한 해병대, 호주와 뉴질랜드 군까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쌍용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에 총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막된 2016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외교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제재 결의 2270호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단합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6자회담 틀 속에서 한미 중 3자 대화가 머지않은 장래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자와 4자는 물론 5자 협의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인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저명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과장으로 일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원형 물체를 실제 핵탄두로 볼 수는 없지만 단순히 가짜로 낙인 찍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 핵 문제를 다뤄온 미국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은 10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 개발에 전형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design a nuclear warhead, that's what you exactly do, you know. You do first in on paper and 1, 2차
북핵구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철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처장은 핵탄두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라면 설계를 거쳐 각 부품을 끼워 넣는 실물 모형을 제작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노동신문에 실린 원형 물체를 실제 핵탄두로 볼 수는 없지만 가짜로 지칭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처장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해당 물체의 특질을 알기 어렵지만 대기권 재진입 로켓에 탑재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is probably will fit to the re-entry vehicle of North Korean missile.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시 압력과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로켓을 제작하는 기술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북한은 아직 그런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빗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그 신빙성에 훨씬 더 무게를 뒀습니다.
They've had plenty of time to miniaturize and then think through how they would put a warhead on a ballistic missile.
북한은 그동안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역량을 갖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그런 기술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본다는 분석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소형화가 지나치게 복잡한 기술로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1980년대부터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 수차례 핵실험까지 거친 북한에게 핵탄두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iniaturization, I think, is overplayed as something that's technically difficult for states.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에게 소형화보다 더 큰 숙제는 핵무기 폭발력을 높이는 것과 핵탄두를 탑재한 대기권 재진입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가 전례 없이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초점을 맞춘 기존 결의와 달리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특정 분야 제재가 도입되고 북한으로 가는 모든 화물을 의무 검색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29일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토론회에 참석한 조태열 한국 외교부 1차관입니다.
지난 70년의 유엔 역사상 강도 제재의 폭이나 깊이 있어서는 아마 군사적인 제재 이외에는 가장 강력한 그런 결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운 항공, 대외 교역, 금융거래, 무기거래, 제재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 또 확산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존에 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결의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며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결론은 이번 제재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우리 기대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설령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구멍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만큼의 그렇게 아픔을 느끼겠느냐? 나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는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의 경우 중국 정부가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게 한국의 북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했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중국이 제재를 얼마나 이행할지 불확실하고 또 북한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엄격하게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 45%에 달하는 무연탄 등 광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1차적인 국민소득 감소분을 추정해보면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을 3%포인트 이상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물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으로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 24억 8,400만 달러 가운데 무연탄과 철광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합니다. 게다가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 중단은 북한 당국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광물 수출에 예외로 둔 민생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부입니다. 민생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강진 박사입니다.
군부대들 뿐 아니고 이제 인민보안부, 경찰이죠. 그쪽에서도 석탄 생산 이런 데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군부 역시 경제 이익권을 많이 차지하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군부에도 타격이 되는 거죠. 저 석탄 수출 같은 경우에 뭐 생계와 관련된 그런 것들 좀 피해갈 수 있겠죠. 수출해서 뭐 핵미사일이 돌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광물 수출액이 감소 추세인 점도 고려 요인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전년보다 7.6%, 철광석은 67.2%나 감소했습니다. 수출 단가도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1년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대신 중국으로의 의류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의 효과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북한의 대중의류 수출은 2010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4년 만에 7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북한이 중국의 최대 의류 공급처로 부상했습니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 역시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지에 5, 6만여 명으로 이를 통해 북한은 연간 2, 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이를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해온 점 또한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 대리인을 활용한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위장 간판을 단 채 송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한국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옛날에 BDA 이후에 북한이 그런 제재를 피해 나갈 저 방도를 다 강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좌를 차명으로 저 여러 군데 개설해가지고 숨기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뭐 BDA식으로 어디 한다 그래도 어느 저 은행이 무슨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도 없고 그래 해봐야 딴 데 가서 또 계좌를 열어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북중 무역의 70%가 이루어지는 중국 단둥의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김병현 교수와 한국은행 정승호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176곳 가운데 15%만이 은행을 이용해 북한과 대금 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국제무역 결제 방식이 아닌 북한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계좌를 이용한 일종의 환치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90일 안에 해외에 개설된 북한 은행 지점을 폐쇄하도록 한 조치 역시 90일 안에 북한이 신분 세탁이나 법인명 변경 등을 통해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과거에 비해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북한이 충분히 버틸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원은 제재의 강도와 지속기간과 함께 북한 경제 내구성이 이번 제재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사실은 꼽을 쳐놓았던 외화들이 지금 시장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중국 중앙정부가 대북 제재를 하긴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 스스로 내부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시장화의 힘 부딪혀서 북한 경제가 뭐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위기는 안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이행 의지에 따라 이번 대북 제재의 실효성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끌어내는 한편 효과적인 양자 제재와 추가적인 다자 제재를 통해 허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7일 쏘아올린 광명성 4호 위성이 안정적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위성 아랫부분이 일관되게 지구를 향하도록 자세를 잡은 건 안정성 면에서 진전이며 아직 실패를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미국 천체 물리학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이 지구 중력을 이용해 인공위성의 자세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가 밝혔습니다.
It deployed its gravity boom. What that means is the satellites have a tendency as they orbit the earth to not be able to stay the right way up.
맥도웰 박사는 10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레이더망과 민간의 사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이 지난달 쏘아 올린 위성이 소위 중력 경도법을 이용해 궤도를 뒹굴며 도는 현상을 멈추고 위성 하단이 일관되게 지구를 향하도록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제작된 위성의 상하단에 각각 다른 강도의 중력이 가해지도록 조정함으로써 지구를 향해 일직선으로 선 채 회전하게 됐다는 관측입니다. 이어 네덜란드의 고고학자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마르코 랑부르크 박사가 최근 촬영한 광명성 4호 사진을 근거로 들며 위성에서 분리된 로켓은 여전히 궤도를 뒹굴며 돌고 있지만 위성은 이미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감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ee the satellite and we see the rocket stage. And the rocket stage is flashing. It's getting brighter and fainter, which means that it's tumbling.
또 2012년 12월 발사된 광명성 3호는 마지막 단계 로켓을 포함한 다른 3개의 물체와 궤도를 돌고 있지만 현재 광명성 4호와 함께 회전하는 물체는 분리된 로켓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이 같은 자료와 가용한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위성은 단순히 우주를 떠도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작동하고 있으며 완전히 가동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additional evidence that it is working at least partly, maybe completely, for we know.
또 카메라가 장착됐을 위성 하단이 줄곧 지구를 향한 채 궤도를 돌도록 한 점으로 미뤄 지구 관측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광명성 4호가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텀블링 상태에 빠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초기 진단과 관련해 위성이 발사 직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선 수주일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위성에서 아직까지 어떤 무선 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을 중요한 한계로 지적하며 북한 상공을 지날 때만 지상과 교신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till haven't picked up any transmissions, any radio transmissions from it, but that just means that it's either only activating its radio when it's
맥도웰 박사는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위성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지와 누군가 위성의 무선 신호를 포착하는지가 북한 위성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맥도웰 박사는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북한 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지만 발신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처음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이 관광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협력해 국경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지린성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업 진흥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지린성 여유국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계획안에서 올해를 관광업 진흥의 해로 삼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안은 특히 중점 임무 관광 상품 개발 항에서 국경 관광 상품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몽골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린성 여유국은 북한 접경 두만강 유역을 둘러보는 하루짜리 관광 상품을 개발했고 중국 창바이와 허룽시 구청리에서 자동차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훈춘과 북한 라선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과 북한 내 홍색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색 관광이란 공산당 관련 유적지를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지린성 여유국은 국제관광 합작구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관광 합작구를 만들어 지린성을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성내 옌벤과 퉁화, 바이샨 지역에 국경 관광업을 진흥하고 지안 등 변경 도시에 국제관광 시범 합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린성 여유국은 이어 중국 외교부와 국가여유국의 지원 아래 북한과 러시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와 협의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 관광을 쉽게 하는 조처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와 협의해 두만강 국제관광 합작구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당사국 관련 기관 회의와 국제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하하는 단어 검색 차단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 일가의 뚱보 3세라는 뜻의 진산팡은 지난해 10월 검색이 차단됐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11일 진산팡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약 220만 건이 검색됐습니다. 진산팡은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단어로 김 씨 일가의 뚱보 3세라는 뜻입니다. 이날 또 다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도 진쌍팡이라는 단어가 검색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두와 웨이보에서 진쌍팡을 검색했을 때는 관련 법규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만 떴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검열에 나섰을 때 일반적으로 뜨는 문구입니다. 지난해 10월은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해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와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그 연장선에서 김 제1위원장을 비하하는 단어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반년 만에 검색 차단이 해제된 배경과 정확한 해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와 SNS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는 검색이 가능했지만 이날 중국의 영상 포털인 투도우에서는 진상팡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차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점상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 때에 김 제1위원장 비하 단어 검색 차단이 해제돼서 주목됩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는 김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글과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4년 7월에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작은 사과라는 제목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희화화한 동영상이 수십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김 제1위원장의 얼굴이 합성된 인물이 여러 다른 배경에서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내용입니다. 또 2013년 2월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북한 장송곡이 인기를 끌었고 이어 김정은 정권의 전쟁 도발 위협을 조롱하는 노래 닭은 날아가고 달걀은 깨졌다의 개사곡이 퍼졌습니다. 포린폴리시는 중국 인터넷에 반북 정서가 충격적일 정도로 쌓여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일반 중국인들의 경멸은 놀랍도록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시리아 내전을 끝나기 위한 평화회담이 오늘 재개됩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이어서 터키 정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 반군 지역에 공습을 가한 소식,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반이민 극우 정당이 약진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도 여러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리아 내전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예, 내일 15일이면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지 6년째에 접어듭니다. 이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15일 40년 넘게 부자 세습 독재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그리고 바트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시리아 정부군이 유혈 진압을 하면서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은 종파 간의 분쟁의 성격도 띄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게다가 그런 혼란을 틈타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이 이 시리아 동부를 점령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등의 연합군 그리고 아사드 정권의 동맹인 러시아 등이 개입하면서 이 전쟁 양상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전이 5년간 계속 이어지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벌어지고 있죠.
예, 얼마 전에 유엔이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한 25만 명, 그리고 부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도 지난 몇 달 동안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한편 시리아 안의 싱크탱크인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유엔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면서 사망자 수가 최대 47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망자 인명피해가 더욱더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난민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2,300만 명이었던 이 시리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을 잃었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국내 난민이 650만 명, 그리고 외국으로 탈출한 난민이 48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난민의 다수는 주변 국가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도 많습니다. 현재 시리아에 남아있는 국민 대부분도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측 사이의 평화회담 오늘 재개된다고요?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달 반 만에 유엔 중재로 회담이 재개됐는데요. 시리아 정부와 이 반정부 측의 최대 연합인 최고협상위원회 대표들이 회담에 참가합니다.
예.
예, 직접 회담장에 마주 앉는 건 아니고요.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특사가 이 양측을 오가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데 미스트라 특사는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이번 회담은 얼마 동안 열릴까요?
예, 이번에는 열흘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미스트라 특사는 이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평화를 위한 로드맵, 그러니까 지침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이번 회담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요. 다음 달 초 다시 회담을 재개해서 내전 종식과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었는데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회담도 제대로 그 열리지 못한 채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당시 반정부 대표들은 시리아 정부군의 계속된 공격 그리고 러시아의 공습을 이유로 이 회담을 거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휴전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담이 재개됐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이 아사드 정부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현재 반정부 대표들은 여전히 아사드 정권의 퇴진이 이 정권 이양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고 밝혀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담이 재개되긴 했지만 의제조차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터키군이 이라크 북부에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이군요.
예, 터키군이 오늘 이라크의 쿠르드 반군 세력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이 터키 관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터키 공군 F-16 전투기 9대 그리고 F-4 전투기 2대가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에 이라크 북부 쿠르드 반군 PKK 근거지 18곳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네, 이 공습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알려졌습니까?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 터키군은 PKK 지도부가 있는 이라크 북부 칸딜 그리고 카라 산악지대 은신처와 무기 저장고 등을 공습했다고만 밝혔는데요. 친 쿠르드 성향의 피라트 통신도 2시간가량의 공습이 있었다고 확인했지만 피해의 규모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터키가 갑작스레 공습을 단행한 이유가 뭘까요?
예,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벌어진 이 자살 폭탄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공습을 실시한 겁니다.
예.
예, 어제 앙카라 중심가에서 이 자살 폭탄 공격으로 37명이 사망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단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터키 정부는 PKK가 이번 테러와 연관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터키에서는 최근에 그 폭탄 공격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지난달에 앙카라에서 차량 폭탄 공격으로 29명이 사망했는데요. 터키 당국은 당시에도 이 PKK와 연계된 시리아인에 의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PKK는 터키 남부에 쿠르드 자치구를 요구하면서 30년 넘게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지난해 7월에 PKK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또 모든 테러 세력을 격퇴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독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에서 반이민 성향의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어제 독일 3개 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에서 반이민 성향의 극우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1개 주에서는 득표율 2위, 그리고 나머지 2개 주에서는 3위를 기록하면서 약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메르켈 총리가 당수인 기독민주당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 이 난민 정책, 포용적인 난민 정책을 펴왔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 포용 정책으로 중동 등에서 난민이 몰려들면서 사실 이번 선거 전부터 난민 통제 강화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예.
예, 어제 선거를 치른 3개 주의 인구가 독일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 등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막바지 표모으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지난 목요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장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자가 이 시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일이 일어났고요. 금요일에는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로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세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오하이오주 선거 유세장에서 한 남성이 이 트럼프 후보가 서 있는 연단을 향해 돌진을 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저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연이은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서 다른 공화당 경쟁 후보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까지 트럼프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트럼프 후보가 이 폭력을 부추긴다는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일종의 정치적 방화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후보가 이를 불을 붙이고 나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소송비를 대겠다면서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시위자들이 이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라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이 폭력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예. 자, 내일 경선에서 이제 직접 맞붙게 될 공화당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한 목소리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현재 대의원수에서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는 어제 NBC 방송에 출연해서 이 폭력을 조장하는 선거운동을 벌이면 이런 비열한 일들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고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가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내일 이 예비선거는 특히 루비오 후보 또 케이식 후보에게 아주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죠?
맞습니다. 루비오 후보에게 내일 플로리다 선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 같은 선거다. 이 루비오 후보의 정치 생명이 달린 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이 플로리다주는 루비오 후보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패한다면 정치적으로 아주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게다가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는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모든 대의원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이 선두 트럼프 후보와 루비오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현재 지지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 나온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43%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지만 루비오 후보 지지율은 22%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거의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루비오 후보는 크루즈 후보나 케이식 후보를 지지하는 플로리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크루즈 후보나 케이식 후보에게 투표하면 예, 트럼프 후보만 유리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예. 제 케이식 후보가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케이식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6%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케이식 후보의 지지율은 39%,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3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데요. 2위는 크루즈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쪽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민주당은 승자 독식제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는데요. NBC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일리노이주, 플로리다주, 오하이오주에서 모두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에 실시된 미시간주 예비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손쉬운 승리를 거둘 걸로 점쳐졌지만 결국에는 샌더스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특히 오하이오주는 공업 중심지고 무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유권자들의 성향이 미시간주와 아주 비슷한데요. 그래서 샌더스 후보 측은 이 오하이오주에서 역전이 일어날지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밤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오전엔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12도, 남포 최저 0도에서 최고 1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8도, 강계는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10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약간 끼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14도, 해산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7도, 원산은 최저 3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8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끼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스테판 데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평화 회담을 재개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측 협상 대표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달려 있으며 유엔은 시리아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또 휴전이 계속 유지돼야 하며 2주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도적 접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앞으로 열흘간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협상 대표 사이에 간접 협상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4개국 외무장관 회담 뒤 시리아 내 폭력 사태가 80에서 90%까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시리아 정부군이 휴전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며 시리아 정부가 평화회담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 향배를 결정지을 5개 주 예비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대의원들이 많이 할당돼 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실시돼 경선 결과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일리노이주 블루밍턴 유세에서 자신은 평화를 원할 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유세가 폭력을 조장한다는 상대 후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최근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증오와 공포를 밀거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후보도 트럼프 후보가 유세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지지자들에게 폭력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전국에서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브라질 경찰이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의회에 대통령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현재 부패 의혹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이 25년 만에 최악의 불황을 겪게 한 부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추궁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과 시공업체들이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사와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호세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20억 달러 이상의 뇌물과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어제 폭탄 테러로 37명이 사망한 가운데 터키군이 오늘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반군 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터키 공군은 오늘 F-16 전투기 9대 등을 동원해 이라크 칸딜 산지 등 쿠르드 노동자당 은거지 18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톨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습 대상에는 쿠르드군 무기고와 지하 벙커, 대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터키 경찰은 남부 아다나시를 급습해 쿠르드 노동자당 소속 반군 용의자 38명을, 이스탄불에서는 15명을 각각 체포했습니다. 터키 보건장관은 앙카라 테러 희생자 규모가 당초 34명에서 밤사이 3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테러로 사망자 외에 125명이 다쳤으며 이 중 70여 명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15명은 중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소속 무장 요원들이 어제 코트디부아르의 한 해변 휴양 시설을 공격해 유럽인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을 살해했습니다. 6명의 공격범들은 이날 그랜드 바삼 해변가의 호텔들을 겨냥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상업 중심지 아비장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이곳은 주말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사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14명과 특수군 병사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으로 추정되는 미국인이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족 자치정부군에 투항했습니다. 미국 관리는 VOA에 미 동부 버지니아주 출신 미국인 용의자 한 명이 쿠르드군에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이 용의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에는 그의 이름이 모하메드 자말 키웨이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군의 사르바즈 하마 아민 사령관은 BOA에 용의자가 시나르에 있는 자신들의 군기지로 갑자기 뛰어들어와 투항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